자주 듣는 용어 가운데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무데나 붙여서 쓰죠. 입시 전쟁, 취업 전쟁, 무역 전쟁, 에너지 전쟁, 바이러스와의 전쟁, 여기저기 우리가 전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1996년도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제가 여기 토론토에 잠시 왔다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간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어떤 친구가 저에게 깜짝 놀라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니네 나라 전쟁 났대? 그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나라에 무슨 전쟁이 나? 그래서 신문을 찾아보니까 거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 예. 한국에서 이제 그 당시에 종량제,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면서 강력하게 정부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거를 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외신에 한국의 전쟁 났대 이렇게 소개되었던 것이죠. 아니 왜 많은 좋은 단어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전쟁이란 단어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쓸까? 사실 의미를 따져보면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도 세상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단어가 자신도 모르게 우리 몸에 익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전쟁, 전쟁 말해도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인류 역사 약한 3000년을 되돌아보았을 때그 가운데 한 93%, 한 2800년 정도가 전쟁의 시기였다고 합니다. 지구상의 어딘가에서는 계속 전쟁이 있는, 끝나지 않고.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는 시기는 한 7%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있죠.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있고, 시리아에 전쟁이 있고, 저 미얀마에 또 내전이 지금 이제 막 시작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현대에는 우리 삶의 현장 자체가 전쟁터다라고들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기업 간의 치열한 전쟁이 있죠. 또 정치 정당 간의 다툼, 그것도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사회 단체들 안에서도 치열한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불화가 있고요. 또 현대인들은 자기 내면 안에서도 심리적인 전쟁을 늘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우리 모두가 치르는 전쟁이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 지금 다 함께 치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평화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평화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5장 9절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말을 보시면 이것은 평화를 만드는 자란 뜻입니다. 네, 원어로요, 에이레네 포이에오인데요. 에이레네가 평화하고요, 포이에오가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합쳐서 화평하게 하는 자, 에이레네 포이에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peacemaker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화를 만드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을 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는 주로 로마 황제에게 불려졌던 칭호입니다.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당시 세상 문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의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까?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로마 황제한테 잘못 보이면 죽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평화를 만드는 자다. 평화를 만들어야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이 평화에 대한 묵상을 함께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습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평화는요, 사람이 함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람이 함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실 우리들에게 이 말씀 주셨다 볼 수 있습니다. 평화를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이 에이레네 평화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화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화하고요 세상에 주는 평화를 구별하고 있죠. 평화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고 세상에 주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 그것은 조건적인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뭔가 어떤 조건이 완성되면 우리는 평화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세상에 주는 평화일 것입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그치면 아, 평화가 오겠지. 예,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해결되면 그러면 평화가 오겠지. 예, 가난합니다. 근데 이 가난이 채워지면 해결되면 아, 그러면 평화가 오겠지. 질병에 걸렸습니다. 질병이 나으면 아 그러면 평화가 오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평화는요 그런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면 그 결과로 오는 게 세상이 주는 평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는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는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이 예수님 주신 평화는요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조건에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평화를 주신다 그러면 그걸 받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주신 평안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또 고통과 갈등이 만연하지만 아직도 내 삶에 부족한 게 많고 가난하고 그렇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즉 평화는 초월적인 것입니다. 평화는 초월적인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평화입니다. 이것은 어떤 도피 사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화롭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세상의 악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넉넉히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를 받으면 힘이 나서 그 힘으로 세상의 모든 평화롭지 못한 것들에 대항할 수 있는 온전한 평화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아공의 인권운동가이자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라고 여러분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도 이미 들으셨다시피 장기간 투옥 생활을 했죠. 46세 때 감옥에 들어가서요. 72세의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죄수번호 46,664번이라고 하는데 그는 가로 세로 3m, 6개의 창살, 또 깔개 하나, 담요 3개가 있는 좁은 공간에서 27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가 석방될 때 그는 누구보다도 건강했고 또 마음에 소망을 잃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남아공의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또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94세까지 살았죠. 94세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선한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넬슨 만델라의 사진을 한번 인터넷에서 보셨을 텐데요. 그 얼굴을 보시면요. 특징이 아주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평안합니다. 27년이나 감옥 속에 있다가 나온 사람 얼굴 같지 않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나중에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사석에서 넬슨 만델라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감옥에서 나오던 날, 그날 얼굴이 약간 불편해 보이시던데요. 그런데 오늘 다시 보니까 참 평안해 보이십니다.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까? 자, 그러자 만델라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채워주셨습니다. 솔직히 내가 감옥에서 석방되는 그날, 지난 27년에 대한 상실감이 마음속에 들어서 내 마음에 불편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마 그래서 내 얼굴에 그런 게 비쳤나 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는 마음이 갇히지 않았었는데, 이제 감옥 밖으로 나와서 다시 감옥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지. 하고 성령의 힘으로 다시 평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넬슨 만델라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근데 이 인사를요 사실 보시면 두 번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두번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들을 처음 딱 만나면서 하시는 인사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보통 인사말로 평안이 있을지어다 계속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또한번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힘든 싸움을 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다 한가 하면 평화가 있어야 된다. 너희 마음속에 평화가 채워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연이어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평화가 임하고 그 평안으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가 대응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평화는 관계성입니다. 평화는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생각할 때요. 이것이 어떤 위대한 어떤 사상, 또 어떤 뭐 정의, 이런 것이 실현되는 것을 통해서 오는 어떤 고상한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는 그냥 좋은 관계, 가족 관계, 여기서 그냥 오는 것입니다. 평화는 그런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 여기서 이 화목하게 된다. 이 말씀이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온 화평하게 한다는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포이에오. 화평을, 평화를 만든다. 이것이 여기 화목하게 된다. 이거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평화를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곧 십자가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어떤 뭐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 뭐 이런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 이게 어떤 위대한 정의인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너와 나는 가족이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셨고 거기에서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이게 좀 어렵다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 예를 들으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거리에서 이제 자기 승용차를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거리에서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 짜증이 날 때가 많이 있죠. 이제 그날 이 남자가 갑자기 짜증난 일을 겪은 겁니다. 운전하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커브를 틀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큰 버스 한 대가 빠른 속도로 그 옆에서 이 왼쪽에서부터 그냥 이 남자의 차 앞으로 확 뛰어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죠. 큰 차가 뛰어들어오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자는요, 그 버스 옆으로 바짝 붙어서 창문을 내렸습니다. 한마디 버스 운전기사한테 내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창문을 딱 내리고 버스를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이 남자의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버스를 거의 앞으로 가도록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요, 뒤를 돌아다 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버스와 같은 종류의 버스가 또 다가오면 그 버스도 앞으로 보내드리려고. 이 남자가 갑자기 공손해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버스는요, 그 남자의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 버스였던 것입니다. 저 버스에 내 아들이 탔을지도 몰라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모든 분노가 싹 사라진 겁니다. 모든 원망이 싹 사라진 겁니다. 모든 미움이 다 없어졌습니다. 순간 그냥 공손해지고 버스를 고의 보내드렸더라. 이게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화가 어디서 옵니까? 어떤 대단한 정의를 이루어서 평화가 옵니까? 아닙니다. 그냥 저 사람과 나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가족입니다. 그러면 사랑스럽고 그러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평화는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얼마나 자격 없습니까? 얼마나 악한 일을 생각하고 얼마나 악을 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거 다 무시하시고 너는 내 가족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온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평화가 옵니까? 저 사람이 잘해야 평화가 오죠. 저 사람이 똑바로 행동해야 평화가 오죠. 저 사람이 정신 차리고 고쳐야 평화가 오죠. 용서를 빌어야 평화가 오죠.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인정하면 그냥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평화는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그냥 관계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평화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평화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권면하죠. 그 앞에 18, 19절 말씀입니다. 18절 보시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화목하라. 이 화목하라는 말이 에이레네, 평화하라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 안에 어떠어떠한 사람이 들어갈까요? 모든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 이 안에는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심지어 나의 원수도 여기 포함된 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수를 생각하면 어떻게 평화할 수 있습니까? 이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아, 너 원수 갚고 싶은 마음 있지? 그 마음을 나한테 줘. 그 마음을 나한테 주고 너는 평화해. 원수 갚는 것을 나한테 맡겨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갚아주겠다. 자, 그래서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고, 그를 극진하게 잘 대접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이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길까요? 방법은 그겁니다. 잘해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 그랬죠. 명속담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잘 먹이십시오. 목마르다 그러면 잘 마시게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평화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다. 아, 내가 지는 거 아닌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거 아닙니다. 원수한테 너무 잘해주잖아요. 근데 그 원수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 나한테 모질게 굴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머리 위에 숯불이 2단, 3단으로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리칠 때그 원수는 두 배, 세 배로 더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해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잘해줄 때그 원수가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아오면, 아, 그럼 더 좋은 거죠. 그럼 진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수에게 잘해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악은요, 악으로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세대 때렸어요. 아, 나도 세대 때려야지. 라고 해서 그 세대 때린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악이 일어났을 때 당장 드는 생각이요. 그것과 똑같은 악으로 내가 대항해야 이게 정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 정의가 다 그런 거다. 똑같이 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수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모순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것을 복수하겠다라고 결심할 때, 크게 두 가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요, 불가역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번 내가 복수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서도 또 누군가가 또 나한테 복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당했으니까. 그럼 또 우리 쪽에서는요, 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또또 복수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복수의 사슬이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복수한다고 하지만 또 저쪽이 억울하거든요. 그럼 저쪽도 복수를 합니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끊을 수 없다. 이게 이제 하나의 큰 과제고. 또한 가지 과제는, 두 번째는 편파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는요, 내가 당한 딱 그만큼 똑같이 갚아줘야 정의입니다. 만약에 그거보다 조금 더하면요, 그거는 불의입니다. 정의를 핑계대고 내가 더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한게 얼만큼이라는 걸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다는 거죠. 나는 이게 정확하다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과하다 그럽니다. 절대 이게 맞아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게 사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평화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그쓴책 가운데 에이징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요? 책 제목이 이제 에이징, 나이를 들어간다 이런 뜻인데요. 현재 한 60대에 접어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다. 이제 과일이 익는다는 것을 비유해서 사람은 익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훌륭해집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그예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치열한 데모 현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어떤 한 에피소드가 일어났는데요. 그 일군의 그 정말 불만으로 가득 찬 노동자들이 어떤 건물을 점거하고 막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깥에 경찰들이 잔뜩 바리케이트를 치고서 또 거기에 막 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막 플랜카드가 걸리고 붉은 띠를 두르고 아주 아주 험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할머니들이요. 도시락을 잔뜩 싸가지고 와서 도시락을 수레에 싣고 이렇게 와가지고 경찰들한테 이 도시락을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 너무 수고가 많다고, 고생이 많다고 하면서 막 격려하고 등 두들기면서 경찰들 밥 먹으라고 할머니들이 도시락을 나눠줬어요. 저 그리고요 또이 할머니들이 그 건물 안에 농성 중에 있던 그 젊은이들 거기에 이렇게 로프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요 그 로프에다가 도시락을 매달아가지고 위로 다 이렇게 배달에 올리더라고요. 너희들도 수고한다. 밥 먹고 해라. 하면서 그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양쪽 다 밥을 준 거죠. 밥을 주면서 따뜻한 표정으로 따뜻한 말로 다 격려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거죠. 어머니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너희들 지금은 뭐가 옳다, 뭐가 옳다 죽자고 싸우지만 다 아무것도 아니야. 밥 먹고 해, 밥 먹고. 이러면서 할머니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그 현장 안에서 행동을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성숙해진다는 게 뭘까요? 더 깊어진다는 거, 더 넓어진다는 거. 정말 삶이 익었다는 게 뭘까요? 서로 다름을 강조하고, 그래서 서로 사납게 대하던 것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싸워봐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안 싸워야죠.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준비를 하려면 안 싸워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과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평화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잘해서 만들어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평화를 받아서 그 평화를 나누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미우나 고우나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평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배운 진리입니다. 세 번째로, 평화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화가 온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삶 속에서 평화를 이룸으로써 참 하나님의 자녀다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